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인데요. 1년 365일을 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해서 이렇게 믿음장 365페이지에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뭐 껴다 맞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27 신구약 성경 숫자 3927도 참 우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아브라함을 부르심 되어 있죠. 1번의 1번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름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대가로 분산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부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정당화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 나와 있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다 찾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그늘에 비쳐서 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죠.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은 제가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른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고생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평생 지은 것이 죄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꼭 저가 대하는 말 같습니다. 지혜도 없고 뭐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뭐 좋지 않고 그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돼 있죠. 찾아오죠.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떠났는데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장래 기업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했겠죠. 그리고 그 복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아브라함이 미리 봤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능력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 보여주셨죠. 우리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이 존재하고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다면 사실 온 우주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나를 그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이고 특별히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전에 화목이라는 거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배우는 거예요. 화목은 두 사람 다 원수지간이 화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향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등 돌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원제물로 와서 연결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한 사랑이었어요. 원래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의무제사가 아니고 자원제사거든요. 속죄제는 의무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신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했는데 뭐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말씀 보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친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셨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발견하고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신 목적.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늙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하신 이러한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믿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복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시할 땅, 가나안 땅,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주셨고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니까 정말 놀라운 미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 2절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절, 2절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고 주셨습니다. 사실 떠낸 반석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 돌 그 캐내는 그런 곳에서 잘라낸 볼품 없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묵한 웅덩이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받게 되는 복은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뭐 개천 그거보다 못하죠 사실.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면 용보다 더한 거죠.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과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니까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믿어서 구원 얻게 되었으니까 사실 굉장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뒤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최종적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생활은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 땅과 민족과 복을 받은 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적인 관점도 바로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장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아직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육신, 그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세식 화장실에 가득한 그 구더기들을 위해서 내가 구더기의 모습이 되어서 그 구더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구더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살아나가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나를 잔인하게 처형시킨 그 구더기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당장 약 뿌려. 당장 묻어. 뭐 그러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으로 오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나 살아남으면 한번 봐봐. 살아남은 니는 죽었어 이제. 그래서 다시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 부활승천하신 영광의 몸으로 변한 그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시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저기 갔었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자식이 막 진짜 속 썩이고 막 말할 때 내가 너를 날려고 내가 이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녀가 상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할까요 못할까요? 예, 못합니다. 자기가 쪽쪽 빨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탕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한다는 거 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밤새 끙끙 앓으면서 막 토하고 막 그럴 때 부모님이 여기서 밤새 줄 거라는 건 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예상을 벗어난 방법이에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그러고 그 창조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사실 그거보다 더할 거예요. 그거보다. 기대가 되죠.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봅니다. 주님은 상급과 봉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상급을.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때에 그러면 상급받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앞에 구절에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것만 보면은 가능할 것 같죠? 산을 오르고 소리를 높이라,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인데 그 뒤에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게 두려워하라라는 말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내 이 위협 속에 있는데 내가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상급을 주신다. 주님이 네가 지금은 올라서 소리를 높이며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외쳐라.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높이 올라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외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급을 주실 거다.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하고 핍박하고 곤란하게 했었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 되죠. 애들이 막 싸우다가 너 있다가 우리 아빠 없으면 넌 죽었어. 막 그러잖아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너 까불면 엄마한테 잃는다. 그렇게 하면은 든든하잖아요. 내가 얻어 터지고 가도요. 나중에 아빠 오면 괜찮은 거예요. 터져도. 뒤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어린 양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큰 애들은요, 걸어가려잖아요.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업고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바람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감기 들일까봐 완전히 콩콩 무장을 해서 그냥 싸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팔이 어떤 팔입니까? 주님 팔이. 그 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팔이 대단한 팔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편팔로 애굽에서 보호해서 촥 끌어내신 팔입니다. 대단한 팔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현재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장차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현재 세상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산을 오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사는 거예요. 사실 보람 있는 겁니다. 보람 있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의 결과도 역시 복을 주려 함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셨어요. 복을. 가나안이 그 광야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요. 최종 정착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을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보다는 가나안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광야가 가나안처럼 좋으면 가나안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형 뭐하러 가냐? 여기 눌러 살지. 그래서 루벤 갓 므낫의 반지파가, 므낫의 반지파라는 건 므낫을 반쪽 쪼갠 걸 말하는 겁니다. 므낫의 반지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므낫의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므낫의 지파가 반쪽은 이쪽에 있고 반쪽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의 반쪽, 그쪽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잖아요. 우리 쪽수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굳이 불편하게 저기까지 안 넘어가려다. 주님은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그냥 정착한 거예요. 가지고요 북쪽에서 저기 공격하면 맨날 첫 번째로 터지는 거예요. 먼저 우선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좋겠죠. 육신의 선택은 그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자, 썰렁한 이야기지만 광야가 가나안처럼 좋았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을 사모하겠어요? 그냥 눌러서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고달픈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소망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몸 허약하면 건강한 삶을 원하잖아요.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더 원해요. 눈물을 쏙 빼면서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요, 주님이 닦아줄 그때를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있으면요, 그렇죠? 불로불사의 영원한 천국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죄성을 허락하고 그 자체를 없애지 않고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죄가 없는 세상,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세상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은 죄의 세력과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벗어났습니다. 죄의 세력과의 갈등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나중에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과 공부하기 힘들죠. 아니, 주님 앞에 가면 공과 공부하겠습니까? 그때 분반 애들 없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모여가지고 교제하시다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종적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종적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입니다. 3번에 1번.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머릿속 읽어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믿음과 순종은 못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은 순종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드러났던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터는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죠. 막상 전쟁이 나면 용감한 사람은 그 용감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비겁한 사람은 비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전쟁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쟁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시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다듬어지고 있다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믿음의 공력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래서 평상시에 맨날 그 몸을 단련하고 그랬다면 어떤 그때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낙법이라는 거 아시죠? 낙법,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치게끔, 누가 때리거나 어디 걸려져서 넘어졌을 때 몸을 안 다치도록 이제 보호하는 방법인데, 평상시에 연습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낙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연습을 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위급한 때 우리 믿음이 더 드러날 건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은 어느 한순간 잘해서 그러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늘 그런 흔적을 보이면서 살아왔고 뒤끝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 말하는 그 빌 게이츠 회장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부자지만 나중에 뭐 주식 폭락하고 회사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렵게 가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3번의 2번, 순종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는 순종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홀홀 단신 혹은 뭐 별로 준비한 거 없이 확 떠난다. 이러면 참 그 주변에서 막 말릴 겁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과 우리의 길을 비춰줄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내가 결박되는 거 봤습니다. 막 말렸잖아요. 그럴 때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을 걸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나아가는 걸음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목숨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13절 12절은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만 권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데 왜 울어서 내 마음이 슬프게 답답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전에는 어떠한 위협도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난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죠. 뱀이 물었는데도 즉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죠. 왜냐하면 아직 바울은 달려갈 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을 뻔했는데 엘리야는 아직 길이 남아있었어요. 할 일이. 그래서 굶어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남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망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것으로 많이 그가 일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약시대 우리에게 좌절한 사람에게도 절망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그의 잠시 후가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다음에 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간 평범한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고통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네,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 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치러집니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기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애매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죠.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바로에게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애굽의 모든 부하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부하, 장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숨겨두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사실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하는 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한 겁니다. 그 대가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동일하게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하고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그 믿음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믿음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두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서 그 믿음이 죽이려고 하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났고 기생 라합은 내가 죽겠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속에서 믿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엘리야도 대가를 치렀죠. 아합과 타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갈릴리에 가난한 어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과 세리라는 엄청난 그 당시에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린 거죠. 누가는 어떻습니까?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부와 명성을 다 포기한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죠. 장급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들, 모욕들, 그런 부분들을 대가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감수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테바나의 집도 역시 순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면 더욱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잠깐의 고난을 택하는 것이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올바르지 않는 선택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인류가 고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가죽옷을 입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고라당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적했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아간, 좋은 옷 입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광야에서, 아니 그 가나안 땅에서 입어봤자.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 어디서 하냐고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국 들통날 것을 기껏 해봐야 자기 집안에서밖에 더 있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어리석죠.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선택할 것이냐, 바울 쪽, 예수님 쪽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결국 인생 말년에 그 앞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판에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욕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몇 푼 거 꼼쳐들려고 비상금 마련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비상금과 바꾼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도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돈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였죠.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줄 모르고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었던 사람.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곧 그들 앞을 떠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보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장막 생활과 단을 쌓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읽었었던 것처럼 장막 생활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가 그랬으니까 175세 죽었으니까 약 100년 정도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장막 생활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잘 설명해 줍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은 장막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조그만 집에서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 분양받은 집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100년의 장막 생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생활,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0년도 해볼 만한 삶이고 에녹은 300년 동행했잖아요. 해볼 만한 삶이었죠. 100년도 가능했고 300년도 가능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한 100년? 우리는 더더욱 짧은 인생입니다. 더더욱 짧습니다. 뭐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해볼만? 그렇죠? 단을 쌓은 아브라함 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여행 무사히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의 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곳곳에 쌓은 단으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또 단을 쌓잖아요. 처음에 쌓았던 곳에서 또 단을 쌓았습니다. 아예 한 번 쌓으면 되지 뭐 또 쌓냐고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짐승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흔적을 계속 남겨야 될 겁니다. 5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냥 살기를 원했다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무의미한 삶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이며 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있으셔요? 예, 있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끔찍한 장차 받을 끔찍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 텐데요. 그 짧은 인생 남은 것이 것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결과가 뒤에 약속이 없으면 참 허무할 겁니다. 뭐 하러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상이 뭐가 있죠? 뒤에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어도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 되어 있죠? 살겠고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처지로 내모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죽도록 충성하는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적으로 늘 부르십니다. 하루하루 나를 부른 겁니다. 예전에 불렀고 그 상태가 유지되지만 사실은요, 저를 매일매일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초대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현재적으로 늘 지금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루하루 귀하게 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